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잠시 후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아라. 특별히 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열심히 이렇게 잘 따라다녔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육신으로는 같이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의 이야기를 대언하실 것이고 또 너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지키고 너희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여기서 내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 곧 그리스도의 입술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인격성,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그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이렇게 집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관념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교리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그 제자지요.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24장부터 한 17장까지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나는 누구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했던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이 보고 있는 그 육신, 지금 도마가 보고 있는 그 육신, 지금 제자들이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육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기보다는 신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더 맞겠지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 외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이렇게 유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극단이 있는데요. 한쪽 극단은 하나님을 정말 인간처럼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함부로 이렇게 대해도 되는 분으로 여긴다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구처럼 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친구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친구같이 생각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속한 이제 그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의 그 그룹에서 그 유행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베니 힌이라는 분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해도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성령님께 인사를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모닝 홀리스피릿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성령님이 그래 베니인 안녕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해주시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됐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라는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전도사님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마음에 뭔가 짜장면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내가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어디 이렇게 전봇대나 이렇게 벽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내 내면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그 음성을 이렇게 계속 구해야 신앙이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베니 목사님이란 분도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비리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이렇게 편한 내 필요에 어떤 이렇게 맞는 지금 내 상황과 내 필요에 적합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어떤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점집을 이렇게 찾아가듯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종종 있으시지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면 용한 권사님을 찾아가는 아니면 용한 어떤 장로님을 찾아가거나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길이 맞을까요? 저 길이 맞을까요? 좀 기도해 보시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과연 이렇게 올바른 태도인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남포교회 교인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이미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의 일들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주가가 얼마쯤 될까요? 그 일주일 뒤에 있을 로또의 당첨번호가 뭐가 될까요? 참 알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결혼하지 않으신 이제 미혼 자매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머리를 풀고 입에 칼을 물고 거울을 보면 장래의 배우자가 뭐 보인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한 40일 정도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어떤 미래의 배우자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또 신학자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과거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오늘 현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명백한 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또 과거에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너의 어떤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이 너의 마음에 옳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미래에 하나님이 과연 이걸 A를 계획해 놓으셨을까 B를 계획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싹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내밀어 놓으시고는 사실 하나님은 A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B를 선택하면 벌을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향한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과연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사라졌을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 지도자의 부재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애매모호한 상황, 기다림의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수준에 적합한, 내 이해에 적합한 보장이 안전히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인간같이 그리고 어떤 내 욕망과 어떤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 미래의 궁금증을 어떤 해결해 주시는, 내 현재의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그 이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이해는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4번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약간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뭐에 있어서요?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진실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방신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 능력의 어떤 그 극대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인격적인 형태에 투사시켜서 자신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일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한 인격에 투여한 형태, 뭐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신이겠죠. 반신 반인이었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지혜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여신으로 만든 형태, 아테네 여신 뭐 이런 신들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전적 타자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셔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쇼부를 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막 말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쪽에 있는 하나님을 너무 인간처럼 취급하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자세의 어떤 잘못된 자세의 극단적인 한 형태일 텐데요. 그 또 반대의 극단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법칙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에는 집중을 하지만 이제 고 박윤선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입술, 예수님의 입술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도마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다른 원리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20세기 들어서 19세기 말에 들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원리, 하나의 윤리, 하나의 도덕, 하나의 법칙 이런 것들로 비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우리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어떤 삶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셨던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이태석 신부님이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그 누구라도 훌륭한 사람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옳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옳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워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집중을 하되 예수님 말씀은 참 윤리적이야, 참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도덕적이야 라고 그 말에는 집중을 하되 정작 하나님 자신에게는 집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시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한 달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시켜주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나에게 성대한 파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여주고 맛있는 걸 외식을 해주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멋진 레스토랑을 빌려서 멋지게 성대하게 어떤 이벤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에만 집중을 하고 정작 그 아내에게는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겠죠. 옛날에 그 미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약간 이렇게 그런 게세미, 정말 끔찍한 어떤 그런 부부 생활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유익에만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말, 하나님의 어떤 그 베푸시는 어떤 그 내용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술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들려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 어떤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래도 임마누엘 성가대보다는 잘해야 될 텐데 혹은 글로리아 성가대보다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그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도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 예배는 그 세 명의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 앞에는 강선 목사님이 계시고요. 제 뒤에는 서정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거를 해야지 내가 이거 강선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서정걸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렇게 청년부 예배가 시작될 때 저희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설교가 마음에 들었던 그 성도님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설교왕 뭐 이런 거 한번 뽑아볼까? 뭐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어떤 그 다른 것에 집중이 돼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입술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인격이시 오늘 우리 인격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그 바로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그건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목사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는가, 오늘 목사가 어떤 기분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은가, 이런 것이 그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인격체, 한 육체, 한 살을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 땅에 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눈으로는 요한은 그 이제 이게 모든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된 내용이겠지만 지금 요한의 눈은 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신 이 살을 지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의 홀로 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같은 비천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에 의하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거룩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의 육신은 부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알듯 모르듯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된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합니까?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묶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로 묶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되어 계시는 자인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품으십니까? 육신된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묶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는 우리 주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입으셨던 바로 그 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박 목사님 추천 도서 중에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책이 있죠.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이 있고요.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커다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이야기에 편입되어 있는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이야기에 편입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 제 친구와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를 만나서 한 이렇게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여전히 자기 어떤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고 그리고 선교사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사실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 전도사 하는 제 친구도 교회가 이제 오래됐지만 교회 성도 이제 교회 같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일보다는 서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좀 질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핏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우리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고 자라고 먹고 배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사랑하고 어떤 작은 거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금방 낙담하다가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생기는 주름이 좀 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어떤 게 건강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슈퍼맨처럼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스토리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영화롭게 살고 아무리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살고 아무리 부족함 없이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결말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의 육신 또한 여전히 쇠잔합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또한 죽습니다. 우리 또한 사망 가운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육신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육신을 입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언은 우린 여기서 육신을 입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우린 여기서 육신을 입고 어떤 그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모두가 고민하는 어떤 취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또 우리는 지금 여기 육신을 입고 모두가 다 인간이란 모두가 고민하는 어떤 병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있는 것을 없게 하시며 없게 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하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보잘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영화로도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 보던 그 만화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만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북한에서 아주 그 최 정예의 엘리트 이제 요원이라서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남쪽에 난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보 역할, 이렇게 스파이인 거를 티를 안 내기 위해서 간첩인 거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여기서 남한에서 동네 바보로 살지만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훈련받은 엘리트 간첩이야, 정예요원이야.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조금 뭐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삽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에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다 맞춰서 주님 곁으로 갈 때에 우리가 모자이크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면 이 큰 그림이나 저 큰 그림이나 그 조각으로 보면 차이가 없지만 그 모자이크가 다 채워져서 그림을 완성했을 때 각각의 그림에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자이크는 죄악의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그 모자이크가 아니라 때로는 낭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내 그려내는 모자이크의 한 부분임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전적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굴레에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바꿔주셨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귀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이 땅의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견디어내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